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곧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무부가 적절한 시점에 방북 시기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남북한은 이미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4.27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신속히 할수록 일본, 한국의 대외 원조와 많은 나라의 해외 투자 혜택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1년 안에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예스라고 답했다고 볼튼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남북한이 20일 금강산에서 남북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가졌습니다. 2박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 상봉 대상자 89명과 동방가족 108명 등 197명이 오후 3시께 금강산 호텔에서 북측 가족 185명과 단체 상봉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단체 상봉 이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이상가족들은 저녁 7시부터 북한 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을 끝으로 상봉 첫째 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1일은 숙소에서 오전에 2시간 동안 개별 상봉을 하고 이어 1시간 동안 가족끼리 점심을 함께합니다. 또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작별 상봉에 이어 단체 점심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남북한 이상가족 행사는 2015년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20일 러시아 이스베스티아 신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만큼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위한 다른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불참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각각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호주와 캐나다가 태평양 공해상에서 북한의 환적을 공동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가 18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주와 캐나다가 초계기를 오키나와 가네다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에서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은 이미 함정 서덜랜드호를 일본 근처에 배치해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환적이란 해상에서 몰래 기름 등을 바꿔 실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 기름을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1월에서 5월 기간 중 89차례 이상 해상 환적을 통해 석유 정제품을 밀반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중형급 태풍인 솔릭은 20일 현재 일본 가고시마 동남쪽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솔릭은 수요일인 22일 제주도를 통과해 23일 목요일 전라남도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최고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8월 2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0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1차 상봉 행사 첫날인 20일, 한국의 이산가족 89명이 꿈에 그리던 북한의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국군 포로와 납북자 가족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산가족들이 20일 오후 3시부터 금강산 호텔에서 북한에 사는 가족들과 감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92살인 이금섬 할머니는 피난길에 헤어졌던 아들을 68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4살이던 아들은 그 사이에 70살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맞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상철 씨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오열했습니다. 배순이 할머니는 북한에 사는 언니와 동생을 만났습니다. 언니와 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간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올해 82살인 할머니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다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올해 82살인 유관식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67살의 딸을 만났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부인과 헤어진 할아버지는 부인이 딸을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이번에 상봉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딸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 흥남에 살다가 셋째 딸만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던 한신자 할머니는 이번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만났습니다. 두 딸은 헤어진 뒤 처음 만나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지만 올해 99살인 할머니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온다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군 포로 한 가족과 전신납북자 다섯 가족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원했던 국군 포로와 전신납북자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북한에 남은 가족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형님이 납북된 이재일 할아버지는 이번에 조카들을 만났고 곽호환 할아버지는 납북된 형님의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두 시간 동안 이어진 첫 단체 상봉에서 한국의 상봉 대상자 89명과 동반가족 108명 등 197명이 북한의 가족 185명을 만났습니다. 단체 상봉 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던 이산 가족들은 저녁 7시부터 북한 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고 이 환영 만찬을 끝으로 이산 가족 상봉 첫째 날 행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의 상봉 대상자 89명 가운데 80대 이상 고령자는 모두 77명이고 90살을 넘긴 상봉자도 33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번에 부부 상봉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북에 있는 자녀를 만나는 이산가족은 7명뿐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와 제외하는 이들이 20여 명이며 나머지는 조카를 비롯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삼촌 이상의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한국 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오전 8시 30분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집결지인 속초를 떠나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와 자동차 등 모두 28대의 차량에 나눠탄 한국의 상봉 대상자 89명과 동행가족, 지원인력과 취재진 등 390여 명은 오전 9시 반쯤 강원도 고성의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해 통행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이산가족 상봉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응급차 5대와 소방차 1대도 따라갔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출경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는 북한 측 통행검사소를 거쳐 입경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들이 많고 버스를 오르고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에 한해 버스 안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상봉단은 당초 계획보다 25분쯤 늦은 12시 55분쯤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했고 점심을 먹고 각자 호텔방에 짐을 풀고 난 뒤에 오후 3시에 단체 상봉을 시작했습니다. 이틀째인 21일에는 숙소에서 오전에 2시간 동안 개별 상봉을 하고 곧이어 1시간 동안 가족끼리 점심을 함께합니다. 이산가족들은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 작별 상봉에 이어 단체 점심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에 이어 24일부터는 2박 3일 동안 북측 이산가족 83명과 남측의 가족이 금강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상봉합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그 뒤 고위급 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1번째이자 한국의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안에 비핵화한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밝힌 것으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함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9일 ABC 방송 This Wee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군 유해를 돌려줬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곧 네 번째 방북길에 오를 예정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북 시기는 국무부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김정은은 이미 한국에 비핵화 약속을 했고 비핵화를 진행시키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는 설명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 시간표를 1년으로 잡은 것은 김 위원장의 약속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비핵화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이를 이행하는 것은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비핵화를 신속히 할수록 일본 한국의 대외 원조와 많은 나라들의 해외 투자 혜택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1년 안에 하자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것은 김정은에게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이며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바로 이 일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결정을 내릴 시간을 얼마나 줬으며 북한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대단한 후속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이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스스로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에 다양한 작전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방부는 16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보고서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인민해방군에 지시할 수 있는 작전 범위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지키는 것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까지 다양하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1961년 7월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을 근거로 북한 국경을 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2017년 중국군 동향을 분석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미 국방수권법은 국방부가 매년 이 같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중국군 동향을 분석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란 특별 주제로 북한 관련 동향도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 2017년 북중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하고 대북 항공편을 임시 중단한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17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접근법을 지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제사회가 외교적 대화에 관여하고 북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은 여전히 영내 미군 활동과 역량 전개를 경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막교환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를 이루고 미군의 중국 국경 인근 주둔을 막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막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미한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제재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 행동과 최대 압박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면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The goal for this visit is exactly the same as the goal for last visit to try to achieve some sort of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문 목적은 지난번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비핵화에 대해 공통의 생각을 갖고 합의를 맺는 데 있다고 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양측 모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비핵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번 방북에서 미국의 목표를 명확하게 발표했지만 북한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선 경험이 있으십니다. 지금 양국이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십니까?
At this point, there aren't any negotiations. There is, I think, a stalemate.
지금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관계를 개선해서 영내 미군 역량을 줄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원하고요. 이에 따른 대가로 비핵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미국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한 언론에 북한의 핵신고와 미국의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신고대 선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don't think it's a very good idea. The main goal of the North Koreans in seeking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심 목표는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을 이뤄낸 다음에 궁극적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미한 동맹과 주한 미군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목적이죠. 만약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미한 동맹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평화협정에 반대하진 않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재앙이 될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종전선언을 채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The critical thing to achieving a peace agreement is that all of the combatants who engaged in that war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당사국들이 전쟁의 종료를 원한다는 점에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 종료 이후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에 합의해야 합니다. 관련국들이 군대나 동맹체계, 그리고 정치적 관계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주요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이들이 배제되는 협정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1970년대 베트남과 같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공산정권 하에 통일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는데요.
Well, the situations are obviously different. You know, we don't have an ongoing conflict, which is something that happened.
당시의 베트남과 현재 남북한의 상황은 다릅니다. 베트남에선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표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은 오랫동안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미한동맹의 정당성을 제거하려고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철도 사업 등 여러 경제협력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ere are some serious concerns in the United States about all of those projects. In the absence of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n the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나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 구상이 나오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경제협력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재 이행의 취약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미국이 제재를 통해 북한에 갖고 있던 지렛대를 약화할 수도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했고 이는 국회 사회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자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면 미국에 남아있는 옵션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situation that you've described is the situation that we are in, and it's going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지금 벌써 장기화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미국에 남아있는 옵션 중 하나는 군사력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최대 압박 정책이 있는데 미국은 비핵화에 이미 너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혀옴으로써 국제사회 지지를 얻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옵션은 가장 우려되는 옵션인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다음에 군축이나 일종의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I think we have already basically crossed off military action off the list of options.
우선 군사 옵션과 압박 정책은 옵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 원해왔던 핵무기를 가진 정상 국가가 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저는 미국이 큰 정책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한 신고서를 받아내는 겁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상에 참여해서 비핵화에 대한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북한이 비핵화에 약속했다는 환상에 너무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역량 신고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정직한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The declaration is so important, not only because it would put on paper an official accounting from
우선 북한이 자신들의 핵 역량과 우라늄 무기, 플루토늄 보유 현황 등을 문서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핵 관련 시설을 갖고 있는지도 신고해야 합니다. 북한에는 미국이 알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이 알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신고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 차관보로부터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목적과 북한 비핵화 협상 전반에 걸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는 집단 체조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 광장에 수천 명의 인파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BOA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토요일인 18일 평양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김일성 광장에는 직사각형 형태로 줄을 선 수천 명의 인파가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붉은색 꽃과 같은 물체를 들고 있는 듯 광장 일부분을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는 정확히 일주일 전인 11일에도 수천 명의 인파가 목격됐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인파가 앞쪽 단상을 기준으로 세로로 서 있었다면 지난주에는 가로 형태로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파의 숫자는 일주일 전과 마찬가지로 광장의 약 10%를 채울 만큼의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8일 건군절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광장 전체를 뒤덮을 만큼의 주민들을 동원해 연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 전체를 꽉 채운 모습이 목격된 건 열병식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으로 구구절 열병식이 아직 20일가량 남은 현 시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광장에서도 군인과 차량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또 해당 지점의 동쪽 광장에도 대형 차량 등이 숨을 수 있는 은폐용 가림막이 등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과거 북한은 열병식을 앞두고 이곳에서 군인 수천 명을 동원해 연습을 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군인들의 숫자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열병식 규모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물론 실제 열병식까지 아직 20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군인만 연습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준비 모습도 위성사진에서 일부 확인됐습니다. 18일 플래닛 랩스가 평양 능라도 경기장을 찍은 사진에는 경기장 안쪽 중앙 부위가 대형 흰색 물체로 덮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곳의 위성사진에는 축구장과 육상 트랙이 확인됐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경기장 바깥에는 흰색으로 된 대형 물체가 발견됐고 하루 전날인 17일 위성사진에는 붉은색으로 색상을 동일하게 맞춘 인파가 경기장 앞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상원이 미군 유해 감식 작업을 위해 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군 유해가 송환되고 발굴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책정된 추가 예산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대피셔 상원 의원 주도로 미군 유해 감식 예산 1천만 달러가 16일 2019 국방 지출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미군 유해 감식 관련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입니다. 이 조항은 지난 6월 말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진 새 국방 지출안에 상원 수정안 형태로 포함된 것으로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브라이언 샤츠, 매지 히로노, 타미 볼드윈 등 4명의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하원도 한국전참전 미군 유해 송환과 감식을 위한 예산 1천만 달러를 국방 지출안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예산을 주도한 리겔런 공화당 하원 의원은 당시 성명을 통해 DPAA가 유해를 감식하고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추도록 이번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원은 하원과 달리 한국전 참전 미군을 특정해 책정한 예산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원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국방부가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3일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미군 유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55개 상자가 최근 북한에서 송환된 것과 관련해 추가 미군 실종자 확인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신중하게 낙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는 약 7,700명이며 이 중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비핵화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의제를 동시에 협상하는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필립 젤리코 전 국무부 자문관이 제안했습니다. 젤리코 전 자문관의 이런 견해는 최근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젤리코 전 자문관은 과거 백악관에서 독일 통일에 관여했었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곁에서 차관급인 자문관을 지내며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평화 프로세스를 제안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석좌 교수로 있는 젤리코 전 자문관을 김영권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과 남북경제협력 등 여러 북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ou look at the President Moon's address, you look at what our government is saying.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과 미국 정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두 개의 다른 행성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비핵화 하나에만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만 북한과 대화하려고 하고 남북 합의를 무시한다면 북한을 화나게 하고 한국과는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지선다형의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A. 비핵화만 논의할까요? B. 평화 프로세스만? C. 경제협력? 정답은 D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접근을 과연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Americans are so unused to thinking this way. And are so unused to running an
actual... 미국인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동적인 외교적 어젠다를 배우는데 익숙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비핵화 협상이 막히면 대안은 없어지고 위기가 고조되는 겁니다. 학교에 비유해 봅니다. 만약 학교가 학생들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지 않고 너무 많으니까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배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포괄적인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But for now, my main worry is not rapid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My main worry is
비핵화가 빨리 진전되지 않는 게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아닙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재개해 다시 군사적 충돌 위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반도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남북관계 상황과 미래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협상,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연계해 진전에 따라 특정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장거리 미사일 등 핵 안보 사안을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다루는 것, 재래식 무기, 생화학 무기, 인도주의 인권 문제를 여러 트랙으로 나눠 동시에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동력을 제공하며 진전을 견인하자는 겁니다.
지금 관건은 북한이 주장하고 한국이 지지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whole idea of a peace declaration is actually kind of awkward. And actually I'm a little
평화선언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평화선언이란 표현에 좀 비판적입니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 성명 차원에서 남북이 전쟁 상태가 아니라고 선언한다면 정전협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법적으로 보면 남북한은 서로의 존재를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국제법에 근거한 경계선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사이에는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선이 그어졌을 뿐입니다.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정전협정과 휴전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으로 대체할 건가요? 따라서 평화선언은 우리가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멋진 정치적 성명은 될 수 있겠지만 다음 절차가 불투명합니다.
그럼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I talked about for the peace process, for instance, I've described what I called a 2+2 approach.
저는 평화 프로세스를 2+2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남북한이 먼저 주도적으로 종전이 되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에 관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정리된 것을 미국과 중국이 뒤에서 합의로 보장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평화 프로세스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그동안 너무 많은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적어도 핵신고와 사찰 수용 등 실질적인 진정성을 보여야 그런 포괄적이고 또 동시다발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여전히 워싱턴의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I'm considered a conservative. When we sat down to negotiate with the Soviets, they all
저는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로 간주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 소련과 대화할 때도 그들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련을 신뢰했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한 게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수위와 단계에 걸친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게 바로 외교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불규칙적이긴 했지만 대북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의 환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경험 때문에 실용적인 외교 노력을 막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안보와 경제, 인권을 한 바구니에 담아 협상해 동유럽 공산국가들을 개방으로 유도했던 헬싱키 프로세스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이 헬싱키 프로세스에 거부감을 밝혔었습니다. 인권은 특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It's harder for them to resist an open table unconditional approach.
북한 정부는 조건 없는 열린 협상을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북한 정부의 대응을 쉽게 만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핵화 한 가지에만 얘기하고 다른 것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서로가 우려하는 모든 사안을 마주앉아 얘기한다면 탈북민 등 인도주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단지 냉전 시절에 진행했던 다양한 트랙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시에 핵과 재래식, 화학무기 등 모든 사안을 같은 시기에 나눠서 협상했습니다.
광범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평범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들도 다룰 것이라고 언론기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늘 소외되고 또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북한 주민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Yes, oh yes. What will happen is if you have a if you start a really big loud peace process of this kind.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 프로세스를 아주 크고 떠들썩하게 진행하고 적용한다면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를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도 아주 큰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에너지 등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있다는 소식은 남북한 국민 모두의 관심을 끌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계시면서 독일 통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 계획인데 어떤 조언을 두 지도자에게 하고 싶으십니까?
It's very simple. I mean, I learned a lot about what diplomacy can achieve.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외교가 성과를 냈는지를 저는 과거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당시 유럽과 지금의 한반도 등 주변 아시아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많은 수위와 트랙에서 외교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은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들의 우려하는 것에 대해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서울에 가서 한국 정부 관리들과 아주 유익한 대화를 했습니다. 평양에 가서도 저의 생각들을 북한 관리들과 직접 나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핵화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양한 의제들을 동시에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필립 젤리코 전 국무부 자문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매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지난 3월에 있었던 제1차 김정은 시진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인이 밝혔습니다.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과 옌지를 통한 상품과 물자 교역이 활발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일본 주간동양경제신문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언제 평양을 방문하셨고 어떤 인사들을 만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 7일부터 좀 일주일 정도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저성사회과학원 전재영수 리기선 교수를 비롯한 그 연구자들, 역사연구소 연구사 교수들을, 교수들이랑 인사를 만났습니다.
북한의 공화국 창건 70주년을 한 달가량 앞두고 방북하신 건데요. 평양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밤 동안 무더위가 계속했는데 길에서 시민들도 많았고 문수물놀이장도 좀 봤는데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즐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인 장군 70주년 축전준비라고 봤는데 김일성 광장을 비롯한 평양 시내에서 학생이나 시민들이 시위 행진에 연습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그 반미구호와 선전문이 사라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반미적인 그 후호는 벌써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경제 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든가 인민 경제의 자립성과 같은 경제적인 구호가 있었고 다른 뭐 전지 사상적 위력이란 구호도 봤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데요. 보신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그 거들어보면은 별 뭐 그 영향을 느낄 수 없는데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선 교수가 역시 경제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향에 있는 부분은 무역, 거래, 금융, 투자, 과학기술의 네 분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의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를 북한도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나 미북 2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미국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핵무력을 완성한 것은 앞으로 안전적으로 평화적으로 경제 강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그런 소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최근 그 일본인 기자가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뭐 평양에서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이 뉴스를 알았습니다. 그 저도 아직 확실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의 협상 수단, 이른바 인질로 잡았다라는 시각 분석은 제가 방문 동안에 느낀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북한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그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로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후쿠다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3.5%로 발표된 걸 그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리 교수는 웃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부터 계속 연간 7%부터 8%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리기성 교수는 2017년 경제 상황은 농업 생산은 4월부터 6월에 가뭄 기세 때문에 떨어졌지만 공업을 포함한 전체적인 금융 경제는 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015년에 알곡 생산량은 589만 톤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에 알곡 생산량이 그 15년에 589만 톤보다 30만 톤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뭐 알곡 생산량 일례에 최신의 경제 동기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그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을 못해서 그 경제적 어려움이 큰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5월달 말 그 다른 데에서 취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취재한 결과 3월달 첫 번째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국경 무역은 천천히 정상화되고 있다. 아 그리고 중국 쪽의 세관도 문제 없이 북한산 관물을 비롯한 무역상품 물자가 통과하고 있다라는 걸 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중국계 비즈니스맨은 그 단동, 잠백산, 용기류 쪽의 세관을 통해 물자가 오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리기성 교수에게 물어봤는데 그 리 교수는 공식적으로는 아는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경무역이 그 차차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밀수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세관을 통한 무역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밀수가 아니고 공식적인 그 무역이 사실 그 세관을 뭐 정식적으로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그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봄 평양의 그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4,000원, 미화로 0.5달러였는데요. 현재 에너지 사정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사정은 뭐 구체적인 그 휘발유 가격은 알 수 없었는데 그 지금 그 가격 수준보다는 떨어졌다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사정도 전보다 뭐 특별히 그 나빠졌다라는 건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름이니까 그 공장이나 상업 시설에 가면은 냉방을 안 쓰거나 절정 아껴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식당에서는 식사하는 동안 좀 전전도 있었습니다.
수출을 못해서 그 외환난이 심각하다고 한국은행은 보고 있는데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예, 그 환율은 지금 알기엔 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평양에서 대표적인 상업 시설인 관복직 상업 중심으로 찾았을 때 1달러가 거기서 8,150원이었습니다. 유로라면은 1유로가 9,410원. 일본에는 일본엔이 그 69원. 예, 중국동 1인민원은 2,280원이었습니다. 호텔이나 외화식당의 경우에는 공식 레이터로 1달러가 100원부터 105원 정도였습니다. 이 수준은 제가 올해 1월달 방문했을 때와 거의 변화가 없고 상업시설에서 본 상품 가격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평양인데 그 광복지구는 1달러에 8,150원이고
예.
호텔이나 외화식당에는 1달러가 100원이면은 거의 같은 평양인데 그 80배나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그것 바로 그렇습니다. 외화를 쓰는 식당에서는 그 1달러가 뭐 100원 정도 그 계산된 환산된 가격으로 표시되고 광복직 상업 중심처럼 그 북한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는 1달러가 8,000원 정도 이렇게 환산해서 가격표나 그렇게 표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말부터 40일간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20여 개 공장과 기업소를 돌아다녔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김 위원장이 직접 취재한 견제 컨설턴에 집중하고 그 힘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화위원회 제7기 제3차 총회에서 제택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뜻을 제가 방문 동안 거듭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추진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5개년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가 그동안 발표되지 않으니까 그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답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1월 달에도 만난 리기성 교수는 그때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그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다음에 식량 확보와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략의 목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올해 워낙 날씨가 더운데다 그 제재마저 가해져서 그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감은 무릎 부족보다는 악영향 별로 발생하지 않겠다. 아, 이런 말 흔히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 3년 만에 그 평양 교회에 위치하는 잔촌 남세 전문석도 논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뭐 물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이런 소리면도 좀 들었습니다.
호쿠다 선생님은 벌써 8차례나 북한을 다녀오셨는데요. 북한 경제 전망이 어떻습니까?
북한 경제는 전과 달리 전쯤이라도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쿠다 게이스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일본 언론인 후쿠다 게이스케 씨를 통해 북한 경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은 24도, 낮에는 29도, 신의주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 아침 기온은 19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기온은 19도, 낮에는 26도, 희천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29도, 사리원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3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장진 아침 기온은 15도, 낮에는 21도, 풍산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2도, 원산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23도, 청진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고 서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8월 21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곧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9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무부가 적절한 시점에 방북 시기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남북한은 이미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4.27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신속히 할수록 일본, 한국의 대외원조와 많은 나라의 해외 투자 혜택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1년 안에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예스라고 답했다고 볼튼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남북한이 20일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행사를 가졌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 측 상봉 대상자 89명과 동방가족 108명 등 197명이 오후 3시께 금강산 호텔에서 북측 가족 185명과 단체 상봉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단체 상봉 이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이산가족들은 저녁 7시부터 북한 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을 끝으로 상봉 첫째 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20일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신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만큼 동방경제포럼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위한 다른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불참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호주와 캐나다가 태평양 공해상에서 북한의 석유류 환적을 공동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가 18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성명을 내고 호주와 캐나다가 초계기를 오키나와 가네다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에서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은 이미 함정 서덜랜드를 일본 근처에 배치해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환적이란 해상에서 몰래 기름을 바꿔 싣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 기름을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1월에서 5월 기간 중 89차례 이상 해상 환적을 통해 석유 정제품을 밀반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중형급 태풍인 솔릭은 20일 현재 일본 카고시마 동남쪽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솔릭은 수요일인 20일 제주도를 통과해 23일 목요일 새벽 전라남도에 상륙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최고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는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시에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저지대와 해안도로 침수 그리고 해일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남중국 해에서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0일 아세안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